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더 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공개한 영상에서 러시아 군대가 더 많은 미사일과 공중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병력 증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 지역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니프로시에서는 러시아의 잇단 공격으로 공항과 공항 주변 시설이 파괴되고 적어도 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인근에선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한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마리우폴이 파괴되고 수만 명이 사망했지만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지원하길 원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무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항공기부터 탱크까지 다양한 군사기술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지난 8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당시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과 보급품을 보내준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공 유도 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 장관은 대공 유도 무기체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초 탈환한 수도 크이우 인근 베레지브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고향으로 복귀했습니다. 크이우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이 마을 주민들은 러시아군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를 확인하고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군용기로 추정되는 잔해와 미사일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기를 포함한 주요 기반 시설들도 파괴됐습니다. 집의 피해를 확인한 한 남성은 자신의 살아있는 한 집과 자동차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고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오늘 EU가 러시아산 석유 금지 조치를 검토할 준비가 됐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EU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룩셈부르크에 도착한 보렐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항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외교장관들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렐 대표는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11일 열리는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렐 대표는 EU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로 큰 타격을 줬지만 추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GDP가 전년도에 비해 45.1%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특히 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3주 만에 직원교대가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직원교대는 매우 필요한 긍정적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작업이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가능한 빨리 자신이 직접 이끄는 대표단이 체르노빌 발전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L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을 미국 야구장으로 모으는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에 개막 경기를 시작했고요. 미국 각지를 기반에 둔 30개 프로팀이 홈경기나 원정경기로 162경기씩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고요. 10월 4일부터는 상위 12개 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전이 열리고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로 예상하는 챔피언전 월드시리즈까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야구 팬들을 들썩이게 하는 겁니다. 자, 로스앤젤레스에 다저스 스타디움이 있고요. 뉴욕에는 양키 스타디움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미국 전역의 여러 구장에서 수만 관중들이 모이는데요. 마운드에 선 투수, 방망이를 든 타자, 내야, 외야의 수비수들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야구만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스포츠 경기 보는 재미도 자제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야구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메이저리그에 몇 가지 달라진 운영 방식이 보입니다. 미 프로야구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내셔널리그도 아메리칸리그처럼 투수는 타석에 서지 않아도 되는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했고요. 포수와 투수 사이에 어떤 공을 던질지를 정하는 전통의 수신호 대신에 피치콤이라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석에 있는 포수는 손목에 부착한 기기로 특정 투구를 요청을 하고요. 투수와 일부 수비수들이 포수의 사인을 소리로 바꿔드릴 수 있는 장치를 모자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대의 투구 신호를 엿보려는 이른바 사인 훔치기를 차단하기 위한 메이저리그의 오랜 고민의 결과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한 인천국제공항의 활기찬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고요. 양강도 삼지연과 김영권 지역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비는 5에서 20mm 정도, 양강도 지역의 눈은 5cm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 영상 4도입니다. 희산과 중강이 8도에서 시작하고요. 청진이 7도, 함흥, 개성, 영상 13도, 평양, 원산, 장전이 14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상 5도까지 오릅니다. 희산이 10도, 중강 13도, 청진 12도, 평양과 신의주가 16도고요. 개성이 17도, 장전 19도, 원산, 함흥 낮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먼 바다는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는 오후에 물결이 2.5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로 재집결하면서 대규모 전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가 중도 성향 에마뉘엘 막송 대통령과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걸프 주요국들과 레바논 간의 관계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긴장감이 또 높아지고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 이 북부 지역에서 후퇴한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일대로 재집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가 전쟁의 판도에 결정적인 한 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일대에 계속 폭격을 퍼붓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탱크, 차량, 대포 등을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영국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죠.
네, 맞습니다. 돈바스의 새로운 전운이 감돌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일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길이 13km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행렬이 포착됐는데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차, 항공기 등이 투입된 2차 대전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 돈바스 전투는 국지전의 형태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휘체계에도 다시 정비했다고 하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할 지휘관으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남부 군관구 사령관을 임명했는데요.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시리아 내전에서 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지휘한 걸로 의심받는 인물로 결전 앞두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군의 인사 조치에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이 시리아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야만적인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범죄와 잔혹 행위를 저지를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장군이 임명되든지 간에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인 실패에 처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 다짐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설리번 부좌관 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국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기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 지원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게 확실하게 지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일 국제사회 도움을 촉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후에 줄곧 각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11일에 한국 정부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의 역사라든지 정치 상황을 예로 드는 그 맞춤형 연설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에서의 연설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한국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모인 여야 의원들에게 약 15분간 연설했는데요. 특별히 한국 전쟁을 상기시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이겨냈다면서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구체적인 지원 분야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러시아의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방탄 헬멧과 천막, 모포 같은 군수 물자, 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이날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리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유럽 쪽에서는 어떤 별다른 움직임은 있습니까?
네, 지난 9일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했고요. 11일에는 카를 네한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로 하는 등 확전을 막기 위한 유럽 지도자들의 행보도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한머 총리는 지난 2월 24일 개전 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첫 유럽연합 국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1일 러시아산 원유 금수 등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 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같은 독일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10일 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러시아 국기를 몸에 감거나 흔들면서 러시아계 주민 차별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푸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독일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러시아계 주민은 약 12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계 주민은 약 3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동독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독일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다고 하는데요. 시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괴롭힘과 차별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차별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진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감고 전쟁 반대를 외치는 맞불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24일에 있을 결선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의 득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개표가 99%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6% 그리고 마린 르펜 후보가 23.4%를 차지해서 결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극좌 성향의 장 리크 멜랑숑 후보는 21.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선 투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죠.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모두 12명의 후보가 나섰는데요. 이 투표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가 3명이나 되고 9.5%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2명이나 있어서 이 결선 투표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 르펜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붙는 거죠?
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격돌했는데요. 당시 2차 결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후보를 거의 30% 넘는 표차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르펜 후보의 대권 도전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네, 2012년, 2017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르펜 후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신인데요. 반유럽연합, 반난민 정책을 주창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색채를 많이 희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좁히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대선 이래 현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역사가 없는데요. 만일 마크롱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다면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르펜 후보의 추격으로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프랑스 대선은 앞으로 결선까지 약 2주 정도가 남은 건데 자, 두 후보는 이 시간에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두 후보는 주요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고요. 다음 주에는 양자 TV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대부분의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 지지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번 대선은 지난 2017년과는 달리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훨씬 좁혀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2주라는 기간 동안에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 경제적으로 낙후한 프랑스 북부 지역을 서둘러 방문하는 걸로 표심잡게 나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랍권 국가들 간의 관계 회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예멘이 지난주에 잇따라서 자국 대사를 레바논에 다시 파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년 넘게 틀어졌던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나라가 앞서서 레바논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현재 예멘 정부를 도와서 예멘 안에 있는 후티 반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들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결국 이 레바논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하고 레바논과의 교역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네, 헤즈볼라도 예멘 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예멘 내전은 시아파 맹주인 이란, 그리고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란과 한 100개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멘 내전을 둘러싼 순위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이 걸프국들이 이렇게 레바논과 관계를 끊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레바논의 당시 정보장관이 사우디 연합군의 군사 개입을 비판한 게 이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 공격으로 예멘이 폐허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에 걸프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해임 요구가 말도 안 된다고 거부했고요. 레바논 정부도 해당 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해임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걸프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러면서 레바논의 경제난도 가중됐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들에 속하는데요. 반면에 이 레바논은 오랜 정정 불안에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이 두 주요 원조 국가의 외교 마찰로 경제 교류까지 끊겨서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레바논 정부가 구제금융도 신청했다고 하셨습니까?
네, 레바논 정부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지난주에 IMF가 레바논 정부와 30억 달러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IMF는 이사회가 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레바논의 경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서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약 반년 만에 이른바 걸프 부국들과 어떤 해빙 조짐이 있는 거네요?
네, 사우디 외무부는 이번 조처가 레바논의 온건파 정치 세력의 요청, 또 레바논 총리 발언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나진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최근 사우디와 다른 걸프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치, 군사, 안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요지에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레바논 정부는 걸프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카티 총리는 이들 국가를 레바논을 지원하는 기둥들로 비유하면서 레바논은 아랍권에 속하여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최상의 관계를 지킬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우크라이나인 수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와 행정명령의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줄었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난민으로 내몰렸는데요. 이들 가운데 미국으로 오기 위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우크라이나인들이 몰려들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인 수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 남부 국경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네,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안전한 피난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멕시코의 국경 도시 티후아나를 목적지로 삼은 겁니다. 미 서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계 교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항공편으로 멕시코로 도착한 우크라이나인들을 매일 수백 명씩 티후아나 공항에서 이민자 보호시설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민자 보호시설에 도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네, 보호소에서 이틀에서 나흘 정도 기다리다가 미국의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6일 티후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샌디에고로 향하는 육로를 다시 열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엘리 케루세로 티후아나시 이민국장은 AP통신에 하루에 578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육로로 미국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이 입국을 허용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세관 국경보호국이 뭐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인도적 입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샌디에고 이민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미국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네, 티후아나에 도착한 우크라이나인 타티아나 본다렌코 씨는 몰도바와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멕시코를 거쳐 샌디에고로 오게 됐다며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본다렌코 씨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본다렌코 씨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은 인근 유럽 국가들을 거쳐서 관광비자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나 휴양도시 칸쿤에 도착한 후 국경도시 티후아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요. 미국의 뭐 다른 곳도 아니라 이렇게 남북 국경지대에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1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가 멕시코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인도적 입국을 처리할 수 있는 영사관이 많지 않고 또 난민 입국에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우크라이나인들이 미 남부 국경을 찾는 겁니다.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난민 수용 그 상한선도 크게 올랐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9월 30일에 끝나는 2022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인원을 12만 5천 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3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용 인원은 8,758명으로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는 704명에 불과합니다. 전년 회기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상향선을 크게 높여서 이 난민 수용 인원을 6만 2,500명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우크라이나인 803명을 포함해 1만 1,411명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부 국경으로 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두 난민 자격, 난민 신분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 이들은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기준에 따라 특별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은 작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자 미군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아프간인 7만 6천여 명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로 받아졌습니다. 자, 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아프간인들의 경우 2년, 우크라이나인들은 1년의 추방 유예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자,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미국에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제3국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이 남북 국경을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남국 국경을 먹는 이주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23일부로 타이틀 42로 불리는 불법 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을 폐지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이민당국은 이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공무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이 집행정지가 됐었는데요. 자, 이것이 복원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7일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명령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를 복원했습니다. 3인의 판사 합의부 판결에서 2-1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의무접종 행정명령이 언제 나온 겁니까?
예, 지난해 9월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35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또는 종교적 면제 요건이 없을 경우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 22일을 접종 완료 마감 기일로 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방 공무원 단체 등이 이 행정명령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에 텍사스주 남부 지방법원의 제프리 브라운 연방판사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에서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의회의 의견 없이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고용 조건으로 의료 절차를 밝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었습니다.
자, 정부가 해당 판결에 바로 항소를 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네요.
맞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행정부 측 변호인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연방 직원들의 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마치 일반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반면에 연방 직원 단체 등은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집행정지의 정당함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항소법원 재판부가 이 백신 접종 의무와 행정명령 복원 결정을 내렸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 재판부는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하급법원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978년에 제정된 공무원개혁법에 따라 원고 측은 연방정부 내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연방공무원 가운데 약 93%가 최소한 한 해 1회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볼까요? 최근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드루 해밀 하원의장 씨 대변인은 7일 발표해서 이 펠로시 의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별도의 증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미 대변인은 또 펠로시 의장이 백신 추가 접종까지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펠로시 의장과 만났지만 밀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최근 여러 정부의 고위 인사가 속속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앞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그리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등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자, 펠로시 의장은 최근에 아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펠로시 의장은 2주간의 의회 휴회 기간에 의회 대표가단을 이끌고 일본 등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해미 대변인은 이 펠로시 의장의 확진 판정으로 아시아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과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연구팀이 최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메드 아카이브에 관련 논문을 실었는데요. 정부의 잠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도 기대 수명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기대 수명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기대 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이 기대 수명이 76.9세로 전년보다 1.9세 감소한 데 이어서 2021년에는 76.6세로 1년 전보다 약 0.4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 자, 기대 수명 76.6세라는 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기대수명은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OECD 회원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였는데요. 당시에도 미국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더 떨어지면서 지난 25년 만에 최저 수준에 보인 겁니다.
네, 자,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줄어든 원인 보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입니다. 작년 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0년 기대수명 단축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사망 원인 상위 순위 없던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단번에 3위까지 올라서면서 전체 사망자에서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향이 지난해까지 이어졌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2021년 사망률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예상을 깨고 또다시 기대 수명이 줄어든 건데요. 연구진은 느린 백신 접종과 변이 확산이 사망률 급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스티븐 울프 교수는 감소폭이 전해인 2020년보다 적긴 하지만 우려되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한 해 광범위한 인명 손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세계 각국의 국경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도 면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2년 넘게 억눌렀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는 항상 꼭 기내에서도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항 현장 분위기와 함께 여행업계 전문가의 이야기, 또 한국 시민들의 반응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달라진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 운영 체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환했고요. 제1, 2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방역 안내소와 해외 입국 여행객 전용의 대기 장소와 분리 장소도 철거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귀국한 여객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과 또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네팔에서 입국한 한 한국 시민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오시는
길이요? 네팔에서요. 바깥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잠시 쉬러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 뭐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정상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해주면 감사하고 국민들도 자기 스스로 좀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격리 조치가 면제되는 사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입니다. 예방접종 이력은 국내 접종자의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요.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입국자도 4월 1일부터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요.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격리 면제 소식에 여행업계는 해외여행에 대한 고객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행사 하나투어 홍보팀장 조일상 씨입니다.
그 정부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발표하면서 최근 해외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 예약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발표일 전후로 해서 지금 예약 상황은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행 업계에서는 미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 일찌감치 좀 이 해외여행 재개되는 그 기대감에 맞춰서 선제적 대응하려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그동안에 어떤 이제 새로운 여행 상품이라든가 뭐 CI도 변경하고 브랜드 슬로건도 변경하고 좀 많은 변화들을 가져갔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계속 이제 어떤 그 여행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이제 해외 여행 시장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한국 시민도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소식에 반가운 마음을 나타냈고요. 이제는 해외 여행을 떠나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선 오미크론이 국내에 있어도 사실 걸리기 쉬운 상황이고 해외에 가도 걸리기 쉬운 상황이면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해외여행을 되게 즐기는 편이라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심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해외여행이었는데 3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좀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젠 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싶네요.
이에 맞춰 여행업계도 다양한 패키지 여행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 준비한 여행 상품들은 안전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도 높은 수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곳들로 여행 일정을 짜거나 24시간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여행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의 여행 상품에 좀 많은 변화를 좀 가져가자 이런 차원에서 여행의 규모도 많이 소그룹화하고 관광객들 많이 붐비는 그런 관광지 일정을 좀 최대한 지양하는 대신에 자유시간이나 좀 체험 중심의 일정으로 좀 대체를 하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현지에서의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현지 방역지침을 좀 이제 높은 수준의 방역지침 준수한 호텔이나 식당, 차량 이런 부분들을 섭외하고 이제 가이드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는 등 그 안전한 여행, 그 맞춤형 여행 일정 이제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탑승권.
혹시 탑승권 뽑으셨어요? 기계에서 탑승권 먼저 뽑고 들어가실게요.
이처럼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여행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보다는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잠깐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올 때는 격리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었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한 달로 잡았는데 좀 이렇게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21일부터는 또 격리가 해제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오는 분들한테는 좀 럭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밖에도 해외 출장을 위해 출국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떠나는 한 한국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도 코로나 확진이 됐었었고, 그래서 워낙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해외 출국하거나 입국 그 과정에서도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과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우려로 여행 욕심을 잠시 접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8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신혼여행지를 고민하는 한 남성은 아직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8월에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해외로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제 격리가 지금 뭐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결혼할 8월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커서 국내 여행으로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또 해외여행 가는 게 반가운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이제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국 시민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며 아직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이르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이 오미크론이나 뭐 코로나가 아직 잠잠하지를 않고 자꾸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너무 우리들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정부에서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자꾸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저는 그게 좀 불만이 많아요.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아직 면역력이 있어서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러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은 반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예 나는 해외여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분분한 가운데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해외여행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해외여행 시장이 정상화였던 2018년이나 2019년과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많이 먼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사이판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간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항공 운항 편수가 지금 항공사별로 주 2회 정도거든요. 원래 주 7회에서 14회 뜨던 노선이에요. 가장 많이 간다는 사이판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도 더 회복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의 어떤 증가세보다도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큰 이런 부분은 좀 있죠.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닮았다, 집안 매력이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think I saw you over the weekend at the store. Were you there?
Maybe you saw my sister. We look alike. We resemble our father.
You and your sister look exactly alike. I think I saw you over the weekend at the store. Were you there?
나는 주말에 가게에서 당신을 본 것 같아요. 거기 있었어요? Maybe you saw my sister. We look alike. We resemble our father.
아마 내 동생을 봤을 겁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기다. Look alike.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We resemble our father. Resemble. R-E-S-E-M-B-L-E. Resemble. 닮다. We resemble our father.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You and your sister look exactly alike.
당신과 당신 동생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Look alike. 닮다. 비슷하게 닮았을 때는 look alike. 똑같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look exactly alike. 당신은 당신 동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 and your sister look exactly alike. You and your sister look the same. You and your sister look just the same. You and your sister look like twins.
누구를 닮다, look alike 외에도 take after, 누구 닮았어요? Who do you take aft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are so talented. Who do you take after? Didn't you say your mother plays piano too?
Yes, people tell me I'm the spitting image of my mother.
You are so talented. Who do you take after? Didn't you say your mother plays piano too?
당신은 재주가 있네요. 누구 닮았어요? 어머니도 피아노를 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Yes, people tell me I'm the spitting image of my mother.
네,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를 꼭 닮았대요. 꼭 닮았다. Spit, S-P-I-T, 뱉다라는 뜻 외에도 꼭 닮았다는 표현, spitting image라고 합니다. I am the spitting image of my mother. 나는 어머니를 꼭 닮았어요. 꼭 닮았다, 똑같다, clone, 복제품을 뜻하는 단어죠. 클론을 써서 얘기해도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saw David's son yesterday.
Really?
He is a clone of his father. I saw David's son yesterday.
어제 데이빗의 아들을 봤어요.
Really?
정말요?
He is a clone of his father.
그는 아버지의 복제품입니다. Clone.
He's a clone of his father.
이번에는 부전자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Your son was here yesterday.
Really?
He has a great deep voice.
Thanks. Like father, like son. My father has the same voice as me. It runs in the family.
Your son was here yesterday.
어제 당신 아들이 여기 왔어요.
Really?
정말요?
He has a great deep voice.
그는 깊고 좋은 목소리를 가졌어요.
Thanks. Like father, like son. My father has the same voice as me. It runs in the family.
고맙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 모전, 여전도 같은 표현입니다. Like mother, like daughter.
It runs in the family.
집안 내력입니다. Run, 흐른다. In the family, 집안에.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 집안 내력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runs in the famil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닮다, look alike,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집안 내력입니다. It runs in the family. 누구를 닮았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셨습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